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은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새로운 행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대한 견해 차이는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 누구도 문제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7 지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극단주의자들과 이들의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한반도 위기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긴장을 조장하는 모든 부정적 행동과 발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무력적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대사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 대한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험 발사는 북극성 2형의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확인하고 실전 배치 전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검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영국의 맨체스터 자살 폭탄 공격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26일 미국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유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폭탄 공격 사건과 관련한 기밀 수사가 미 언론에 잇따라 유출되자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한 뒤 곧바로 정보 공유가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초기 평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둔화된 것이지만 1차 잠정치 0.7%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상향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3%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남부의 한 군사기지 주변 검문소를 공격해 적어도 16명의 정보 병사들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아프간 경찰청 대변인은 BOA에 칸다르주 샤왈리 코트 지구에서 벌어진 간밤의 공격으로 강도 높은 충돌이 벌어졌으며 반군 역시 27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적어도 4명의 아프간 군인들이 탈레반의 인질로 붙잡혔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넉 달 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 정책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미국인들의 관광을 위한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 여행 통제법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넉 달 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데요. 이에 따른 첫 조치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협의 목적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인도 지원 등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우선은 4년 전부터 중단돼 왔던 좀 남북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입니다. 또 사업이 중단돼 보니까 이 접경 지역의 북이나 남이나 이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좀 이번에 접촉 승인이 되고 좀 중단된 말라리아 사업 방역에 대해 북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좀 이른 시일 내 말라리아 방역 사업 재개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접촉 승인을 받은 이 단체는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협의한 뒤 사업이 구체화되면 방북도 신청하고 가능한 빨리 방역 물자를 북한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 측과 논의가 잘 되면 다음 달 초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문재인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긴 첫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또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어떤 긴 장정의 출발점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민간 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물꼬가 터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통일부엔 5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북한어린이 대상으로 보건과 영양, 교육지원 사업을 해온 어린이 어깨동무 등 여러 단체들이 대북접촉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접촉에 대해서 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단체들의 그 접촉 신고가 쇄도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통일부도 물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수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와 문화, 체육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 민간 교류에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개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압박과 함께 대화 의지를 담은 대북 정책을 확정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미국 무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이 국무부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 기조를 전해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속 유연성을 발휘하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이날 국무부 고위관리를 면담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한 특정 문건에 서명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로도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결의 이행을 위해 북중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함재야 기자입니다.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손튼 대행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로부터 그들이 국경지역 검사와 감시, 세관 검색의 강도를 높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해 압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조치에 긴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튼 대행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 중인 중국 기업들에도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특정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대행의 발언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손튼 대행은 중국 측이 대북 제재에 따른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서 소극적이 됐다는 조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대행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손튼 대행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까지 매우 긴 지연을 줄이기 위한 선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의 발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또 다른 도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로이터통신은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리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us, I think everyone has recognized that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We have to have the full range of options and hope that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모든 옵션을 대응 수단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미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 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under his Article 2 authority can if he feels there's imminent danger to the United States have a preemptive strike.
대통령은 국가 방어 차원에서 우선 선제 공격을 가한 뒤에 의회의 일을 설명하며 추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케인 의원 역시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는 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면서도 임박한 위협 해석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there's some, you know, gray line between what is an imminent threat and what is going on offense. And so you have to have a dialogue about that. But
임박한 위협이 아니면 무력 사용에 대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분이 일부 모호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이라크 침공 전 의회가 승인한 무력 사용 승인법에 근거해 선제 공격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이 때문에 이날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아이슬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탈레반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항모 전단과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보낸 데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제외한 모든 무력 사용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케인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support what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 to up the pressure on China to use their influence in North Korea.
케인 의원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통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하원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관광 목적은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방문은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이 25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인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에서 오고 또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재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이 제정된 지 90일 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장관은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여행 관련 허가를 사전에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된 뒤 5년간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10년간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이 가운데 4명은 현재 여전히 억류된 상태라며 이들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행통제법을 발의한 쉬프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인들의 북한 관광이 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광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제공할 뿐이며 이는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북한 정권이 무고한 외국인들을 구금해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를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만큼 북한으로의 여행을 신중히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번에는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같은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훈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사문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 시기 남남 갈등이 있었지만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과 정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 대협약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목적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이에 앞서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앞으로 5년간 국방과제와 대통령 선거 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토의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국방부는 현재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와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동의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사드 체계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A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권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고 배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책임 국방의 기조 아래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3일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6개 분과로 구성돼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미국의 군사연습과 국제제재 중단이 지역 정세 안정에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한성열 부상은 25일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미국의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제재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지하는 것이 지역의 정세 안정을 보장하는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 경제의 달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각종 거래를 할 때 북한 돈인 원화 대신 미국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영기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가 평양 시내 상점에서 장을 보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진에서는 식료품 매대에 진열된 참기름 병 밑에 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3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만일 한 달에 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으로 참기름 한 병을 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 경제의 이중적 구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은 지적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들이 대체로 국내산은 만 원, 수입산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팔리고 있는데 뭐 그런 가격 자체는 북한 일반 사람들한테는 비싸지만 북한에서 대체로 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일반 노동자가 참기름을 살 때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달러가 많은 돈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시장 환율로 1달러는 8천 원 정도니까 참기름 가격이 1, 2달러면 그리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달러가 널리 쓰인다는 것은 손전화, 즉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손전화기를 구입하려면 월 3천 원가량의 기본요금 외에 100에서 400달러 상당의 단말기 구입비를 내야 합니다. 월급 만 원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손전화 가입자 수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달러를 가진 부유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최수경 씨는 말했습니다.
뭐 휴대전화 비싼 거는 한 300달러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북한 사이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가지고 사용료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우체국에서 서 이렇게 돈을 받을 때도 그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사용료를 매달 낸다는 것도 부유층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북한이 부분적 달러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는 달러화를 자국 화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원화와 달러화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partial dollarization because the official
북한 주민들의 달러화 사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주는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 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 와중에서 달러와 중국 돈 위안화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평양과 신의주, 해산, 무산, 청진, 만포 등 북중 적경 도시를 통해 달러화와 중국 인민폐가 널리 쓰였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호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국 돈인 원화 대신 달러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배경으로 인플레, 즉 물가 오름세와 돈 가치 하락을 꼽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저축을 하려면 돈의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북한 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2009년 11월 화폐 개혁을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 1로 강제 교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마당에서 돈을 번 상인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최수경 씨입니다.
2009년 11월에 화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돈을 다 바꿔준 것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제한해서 바꿔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은 90만 원이 이제 그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9년 11월에 화폐 개혁하고 2010년부터 급격하게 북한 사회에서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다들 위안화하고 달러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달러화는 이후 급속도로 북한 원화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마당에서 돈을 번 돈주들은 2000년대부터 아파트를 지어 팔기 시작하면서 거래를 주로 달러화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평양에서는 몇천 달러부터 2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아파트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사용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외화를 사용함으로써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무역 거래와 시장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레이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That can actually start the market economy, and this is a very interesting thing. So may not be the official.
반면 북한 사회가 달러를 가진 사람과 달러가 없는 사람으로 이원화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은 외화 사용을 금기시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달러 사용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창현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한한다거나 그걸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달러를 자체를 바로 쓰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달러를 국가 재정으로 수용을 하는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 환율로 그것을 바꿔서 결국 이 장로 속에 있는 달러를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외화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는 몇 년 전 북한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달러화이며 40%는 위안화, 나머지 10%가 유로화라고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2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을 비롯한 광물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송출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송금 등 네다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북한의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올 2월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북한의 무기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달러가량의 외화 수입이 감소돼 북한은 심각한 외환난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1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대학 동기들이 최근 졸업했습니다. 이들은 졸업식장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를 벌였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미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에 위치한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여느 미국 대학 졸업식과 다를 바 없는 축제의 현장이었지만 졸업생들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검은색 가운과 모자에 자물쇠와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인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오토를 석방하라라는 글귀를 담고 있는 이 스티커는 이날 졸업식에 참석했어야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오토 원비어 씨 구명을 위해 친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3학년이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억류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된 그에 대한 선고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 걸려있던 정치 구호를 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날 졸업식 현장 취재를 통해 원비어 씨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스티커를 나눠주던 산자야 세카르 씨는 이 신문에 오토는 우리가 이날을 즐기면서 동시에 자신도 생각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카르 씨는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지만 원비어 씨는 이와 무관한 자신들의 친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친구들이 기억하는 원비어 씨는 장학금을 받는 우수생, 스포츠 애호가, 깊은 사색가, 근면한 노동관을 가진 사람, 우스꽝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달력에 약속과 모임, 학습 계획 등을 꼼꼼히 기록하곤 했었다고 친구들은 전했습니다. 네드 앤드 씨는 오토는 학교 공부나 일 또는 가족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일을 버려두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원비어 씨가 2016년 1월 사전 계획과는 달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친구와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가족들에게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TV를 통해 공개되자 친구들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친구들은 모두 4학년으로 올라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원비어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원비어 씨의 친구 제크 갤펜드 씨는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1년간 다가올 졸업식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갤펜드 씨는 곧 졸업식인데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친구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되지 않았다면 이날 졸업식에 평소처럼 괴짜 옷을 입고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받으러 왔고 친구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며 곧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번 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긴밀한 조율을 이뤄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2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두 정상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말하고 조율을 이뤄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킨 한국인들의 민주적인 절차는 전 세계에서도 귀감이 됐다며 북한에서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주재 대사로 근무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미 서부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특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 단체가 북한의 정수기와 방한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 구호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화 $60 상당의 양동이 모양의 정수기 100대와 방한용품을 이번 달 말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하이디 린튼 상임이사는 2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 물품들은 황해 남북도의 결핵병원과 요양소 등 30여 곳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1995년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한 이래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3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안보통일연구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 붕괴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부가 나서서 과도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비상사태를 관리할 조직은 군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과거보다 완화된 형태의 독재정권을 세울 것이라고 김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다른 형태의 독재정권이 들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보통일연구회는 지난해 5월 한국 내 대학교와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학술단체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들이 축제 형식으로 통일을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회 통일팁 마로니에 축제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젊은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서울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이곳이 작은 통일시로 변신했습니다. 5월 넷째 주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제2회 통일팁 마로니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인데요. 통일교육협의회 이갑준 사무총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지나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한쪽은 청소년 중심, 또 한쪽은 북한 음식 중심, 또 한쪽은 북한의 놀이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미래의 모습,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 그렇게 좀 테마별로 꾸며봤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통일을 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통일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의 남한 적응기를 다룬 창작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고 또 전국의 시민들로부터 공모한 통일 앞에 전시전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축제는 작년과 비교해 이런 점이 달랐습니다. 국민대학교 박물관학 김현 주임 교수입니다.
작년에는 독립에서 통일까지라는 컨셉으로 축제를 했는데 그 뜻은 독립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다. 통일이 독립이다. 올해는 통일시, 이제는 통일할 시간이다. 그 컨셉, 이제는 통일할 시간이 됐다라는 어떤 희망이라고 그럴까 메시지 전달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즐겁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국민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통일 문제를 다양한 통일 문화축제 형태로 기획해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한 통일의 의미와 남북 주민의 화합을 느낄 수 있는 그리운 금강산 특별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금강산 하면 또 신장식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고요. 직접 북한에 가셔서 금강산 유람을 하셨고 거기서 보신 금강산을 마음에 담으셨고 항상 그리워하시는 또 작가로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그 성악가 교수님께서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또 작사 작곡하셔가지고 또 오늘 개막 공연으로 노래를 하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금강산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이 전시회, 많은 관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게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뭔가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통일에 대해서 또 이런 금강산에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갈 수 있었잖아요. 저는 과거에 갔다 왔었거든요. 금강산 관광할 때 그때 갔을 때 봤던 그 풍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인상적인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 10 마쳤고
한편 통일공원으로 변신한 이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쉽게 맛볼 수 없는 북한 음식을 체험하는 곳도 있었고, 딱딱한 통일 교육이 아니라 즐겁게 통일을 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 내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통일의 중요성만 배우고 있어요. 근데 북한을 알지 않은 상태로 통일만의 필요성을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나왔을 때 통일 방안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퀴즈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곳은 재미있게 통일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의 형식이 아니라 함께 놀이를 하며 북한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국화는 김일성 화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X.
아, 정답.
이런 시간을 체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관람객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참 새로웠고요.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우리만의 것들을 이제 북한에게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5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해서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통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행사 외에도 울산에서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 골든벨 행사가, 그리고 전북 우석대에서는 28일 통일문화축제 문화공연 등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통일교육협의회 이갑준 사무국장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통일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통일이 특정하게 무거운 게 아니다. 통일은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시민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식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800-500-1234 00-800-500-1234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 001-800-500-1234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5도,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7도고요. 중강 아침엔 7도, 낮엔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12도, 낮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3도, 낮에는 1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운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1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끼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0.5에서 1.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은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새로운 행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텔로니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대한 견해 차이는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 누구도 문제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한반도 위기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긴장을 조장하는 모든 부정적 행동과 발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무력적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북한의 행동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같이 영내 과도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대사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 대한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영국의 맨체스터 자살 폭탄 공격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26일 미국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유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폭탄 공격 사건과 관련한 기밀 수사 정보가 미 언론에 잇따라 유출되자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보가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한 뒤 곧바로 정보 공유가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초기 평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1차 잠정치 0.7%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상향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3%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후 출생률 증가 시기에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며칠 안에 북한이 발사한 것과 유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미국 AP통신과 폭스뉴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방송은 미국이 주문 제작한 미사일을 마샬군도에서 발사한 뒤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우주에서 격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급 미사일을 겨냥한 지상 요격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미국 미사일 방위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